저는 프랑스에 있는 빵을 좋아합니다. 특히 바게트 빵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 가게 되면 길거리에서 연주가 나오죠.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음악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올해 겨울에는 자녀들과 또한 아내와 함께 프랑스 파리를 여행하는 것을 목표로 여행 계획을 짜봅니다. 그러나 극복해야 될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돈입니다. 돈도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자녀가 4명이고 아내까지 포함하게 되면 결코 적지 않은 재정이 들어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용기입니다. 용기가 있어야만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저는 파리는 못 가지만 파리에서 빵을 배운 사장님이 운영하는 빵가게에 매주 토요일마다 가게 합니다. 그곳에서 빵 두 개를 시키고 카페라떼와 함께 토요일에 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는 가족도 또한 누구도 터치하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저만의 행복을 갖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 빵집은 효창동에 있습니다. 우리 한 간사님은 얼마 전에 이제 베이킹 공방을 오픈했습니다. 한참 바쁠 때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와서 또 하는 것이 디저트, 이제 책을 보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디저트라는 책을 본다고 합니다. 그게 한 30분 정도 정해놓고 보고 이제 누워서 그 책을 묵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핀터레스트라는 웹이 있나 봅니다. 그곳에서 세 개의 디저트를 다 눈으로 맛보는 거죠. 눈으로 보는 디저트를 보면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떠한 분은 택배 왔습니다 라는 소리가 가장 행복한 소리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소확행. 소확행이라는 것은 바쁜 일상 속에서 느끼는 소소하지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단어로 올해 2018년도에 키워드로 이제 트렌드 키워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김난도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제 교수가 그 올해의 트렌드로 제시하면서 유명해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그 일본에서부터 시작된 단어이죠.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처음을 말하면서 유명해진 단어인데요. 하루키는 1986년 수필 랑겔스 한스 섬의 오후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갓 구워낸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서랍을 열면 반듯하게 접어놓은 옷이 잔뜩 쌓여있는 것, 그리고 고양이와 함께 침대에 누워 빈둥거리는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소확행이라는 단어는 왜 유행이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 단어가 유행된 이유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행복에 굶주렸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유행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 미래, 큰 행복은 참 이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작지만 행복한 것을 요즘은 찾고 있습니다. 복권과 같은 또한 로또와 같은 행복은 현실 가능성이 없고 너무 장기간이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많이 포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월급 통장이 있지만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처럼 잠깐 멈췄다가 지나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멀리 나가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죠. 이 현실과 일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찾아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을 찾아 떠나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작년 2017년도에 유행했었던 욜로와 이어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진 보시면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예,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You only live once. 예. 어쨌든 지금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한 투자가 작년에 많이 이렇게 유행처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이라든지 또한 쇼핑이라든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투자를 하기 시작했었던 것이 2017년도였습니다. 그러나 욜로와 소확행의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은 뭐냐면 소확행이 훨씬 더 대중적이고 보편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욜로족은 욜로를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여행이라든지 큰 행복감은 이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소하고 작은 행복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지금 2018년도부터 유행이 됐었던 거죠. 그러나 단순히 이 욜로와 소확행이 그냥 유행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가 생기기까지는 수많은 이런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정의가 된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이 추구해오고 갈급해왔었던 것이 단어화된 게 이러한 욜로와 소확행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소확행과 욜로라는 단어 안에는 이 시대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원하고 있는 건가요? 행복을 원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도 작은 행복을 누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욜로는 외부적으로 느끼는 큰 행복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확행은 내부적으로 느끼지만 작은 행복감이지만 누구나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이렇게 좀 차이점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작지만 행복이라는 단어를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행복이란 찾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에 정말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처럼 너무 어두운 시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노역 속에 오랜 고통 속에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에서 벗어나 자기가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거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정착하면 더 이상 나그네처럼 살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잘 이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행복감에 도착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젠 사사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사사시대 때부터 왕이 세워지기까지가 약 350년이 걸리는데요. 그때 사사가 12명이 세워집니다. 그때 세워져 있는 사람들의 그 사사들을 소개하는 게 오늘 이 사사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들은 출애굽을 해서 그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언약의 땅인데 그 땅에서 여호와만 경외하고 여호와만 섬기며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건데 그들의 습관은 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혹은 명령하셨던 것을 어기면서까지 자신들의 행복을 찾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멸해야 될 것 진멸하지 않고 또한 그들과 함께 이방인의 아내를 맞이하고 이방 신을 섬기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혹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행복이 더 컸던 것입니다. 사사기란 히브리어로 쇼페트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재판하는 자, 다스리는 자 총 12명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각 지파별로 다스렸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처음에 세워진 사사는 참으로 잘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 통치를 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에훗이 나오죠. 에훗은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잘 다스립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40년 다스리고요. 그 이후에 기드온이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그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여전히 많은 아픔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사들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여전히 배교하며 우상 숭배하며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달려갔던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없게 된 것이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지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의 큰 사이클을 보게 되면 이 네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범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징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들은 회개를 하죠. 회개하게 되면 또 다시 구원을 하시고요. 그게 계속 반복되다가 오늘 사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몇 번째 사사가 될까요? 예, 맞습니다. 12번째 사사가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각 지역에 사사들을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하지 못하게 다스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위한 통치가 아닌 자신을 위해서 다스림이었던 것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까지 세속화가 되어져 가는 걸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은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세속화가 되면서 사사들의 통치기간이 매우 짧아졌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게 되면 12명의 사사가 쭉 나오는데요. 40년, 80년, 40년, 40년 되다가 뒤로 가면서 약 7년에서 10년 사이마다 바뀌게 되는 사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입산, 엘론, 압도온 등 암몬 이후부터 이게 통치기간이 짧아진 걸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이 블레셋이 다스리는기 시작했을 때에 누가 나타났냐면요, 바로 마노아 부부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사이에 그 불임 중에 고통받고 있었던 마노아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부부에게 이스라엘을 구원을 시작할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그래서 오늘 읽었었던 본문 1절과 2절, 2절과 3절 사이를 불행에서 행복으로 가는 간격이라고 이름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에 넘겨주신 이리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그들이 범죄함으로써 이젠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나라적으로도 힘든데 부부도 소개가 되면서 굉장히 불행한 부분을 소개가 되는 거죠. 불임에 있는 가족, 한 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가는 간격을 넘어가게 되면 어떠한 언약이 있게 되냐면요, 이젠 행복이 찾아옵니다. 한번 3절 말씀,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상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네, 행복이 찾아온 거죠. 이 행복, 태아명을 한번 제가 적어보았습니다. 우량할 것 같은데요, 행복입니다. 행복. 네, 행복이가 이젠 뱃속에 조금 조금씩 자라기 시작을 하겠죠. 이제 그 여인이 남편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이젠 이제 행복이를 갖게 됐어 하고서 좋은 소식을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 개인의 행복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나라에게도 행복이 찾아온 것이라 볼 수 있는 거죠. 마노아 부부의 그 자녀의 이름은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삼손입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지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졌는데 누구를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이젠 구원할 것을 약속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개인적인 행복도 있지만 나라적인 행복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본 나시린으로서 이젠 구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나치르라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분리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가 나시린의 법인데요,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제가 읽고요. 2절 말씀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절 말씀 띄워주세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네, 3절 띄워주세요.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주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네, 5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는 거룩한지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7절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 형제, 자매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그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 앞에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실인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겠죠. 제가 나실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에게 설명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얘들아 거룩이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거룩이고 죄와는 멀어지는 것이 거룩이란다 라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죄와는 구별되고 분리된 것이 어떻게 보면 거룩이고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게 거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강한 용사를 기대하기보다는 거룩한 용사를 기대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힘센 용사가 되기보단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삼손은 자기의 힘, 그 힘이 얼마나 셌었냐면요,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염소를 찢듯이 찢을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그 사자가 꿀이, 사자 안에 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자를 해서 꿀까지 먹는, 그거를 이제 부모에게는 얘기도 안 해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아, 삼손이 꿍꿍이가 있구나. 분명히 이걸 말하게 되면 부모님에게 엄청 혼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기 원하셨냐면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즉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 원했었던 거겠죠.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작지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두 명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는 삼손이고요, 두 번째는 솔로몬입니다. 이들의 재능이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두 명을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힘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는구나 하면서 제 자신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삼손의 인생은 정말로 익사잉했을 것입니다. 삼손은 행복했을까요? 삼손은 누가 뭐라 해도 마노아 부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브림의 부부에게 가장 큰 행복이며 또한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에게는 그가 바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엄청난 힘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가장 암흑기에 부모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되어야 될 사람이 어쩌면 불행으로 그의 인생은 마감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힘을 쓰고 그는 역사 뒤로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성경이 이 사사기에서 멈췄다면 되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약하지만 신앙의 사람 누구죠? 그 다음에 바로 룻이 등장을 합니다. 룻과 또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예비되었던 거죠. 다윗왕을 통해서 또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의 언약은 지속될 것이고 그 언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 성취되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만난 마노아 부부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눈앞에 보여 있었던 것에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삼손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내 자신만을 위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삼손이 나시린답게 살았다면, 크지 않더라도 거룩하게 하루하루 살아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삼손과 그 가정은 더욱더 행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에서 찾는 행복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세 가지 소확행을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제가 했는데요, 그리스도가 나의 소확행이다. 따라해볼까요? 좀 잘 쓴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소확행이다. 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나로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혹은 어떠한 것, 외부로부터, 외부의 요소로부터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러한 행복은 한계가 있고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일한 행복, 그리고 영원한 행복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들의 소확행이 되시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소확행이다. 제가 이걸 묵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삼일교회의 성도님들을 보면서 가장 작은 행복을 누리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큰 소확행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나는 무슬림을 위해서 장기 선교 나가겠습니다 하는 분은 많이 안 계시잖아요. 내가 직장을 내려놓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 멋진 그런 일을 안 하더라도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이라는 곳에 가서 치열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가장 행복해할 것 같아요. 아멘? 그죠? 예. 막 장기 선교사를 안 가더라도 매일같이 제주 선교 혹은 미얀마 선교 등등 아무튼 선교를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확행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볼까요? 내가 이웃의 소확행이다. 이 단어는 바뀔 수 있겠지만요, 끊임없이 욜로와 소확행과 같은 행복을 찾는 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확행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웃의 소확행이 돼서요,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야, 행복이 바로 내가 행복한 거 보면 너희들 알지 않겠냐, 나의 행복은 그리스도야, 여러분들 통해서 그들이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연구해서 찾아왔습니다. 이거는 혀가 짧아야 가능한 건데요. 이것도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행, 소망행, 사랑행, 전도행, 기도행.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삼손의 시대처럼 암흑시대이죠. 정의가 보이지 않고 공의가 없어 보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진정한 우리의 소확행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확행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웃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내주시면 감사드립니다.